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부모님을 속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부모님을 속여본 경험이요. 저는 수없이 많아요. 예. 워낙에 저는 어릴 적에 개구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데 특히 이 문제집 산다고, 사전 산다고, 딕셔너리 산다고, 한 번은 사전 산다고 돈 받아가고, 그리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쓰고, 하면 딕셔너리 산다고 또 돈 받아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쓰고, 뭐 이렇게 계속 문제집 산다고 또 돈 받아가 쓰고, 전과 산다고 돈 받아서 또 다른 데 가서 쓰고. 아 참,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도 보는, 우리 어머님도 보는데 큰일 났네.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예, 부모님을 속인 경험이요. 또요, 공부하는 척 한 거요. 공부하는 척, 잘하는 척. 그런데 실상은 눈 속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때쯤 아는 거죠. 부모님 이때쯤이면 들어온다. 아, 이때쯤이면 내 방문을 연다. 이때쯤이면 확인한다. 이거 다 알거든요. 다 알아서 그 때를 다 맞춰서 내내 놀고 있다가, 게임하고 내내 놀고 있다가 부모님 딱 문을 열 때쯤 되면 이제 공부하는 척, 열심히 막 공부하는 척 하죠. 예. 그러고 나서 확인 작업 들어가고 나가시면 그때부터 또 다시 게임 열심히 하고요. 예. 그랬던 경험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여기 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 친구들도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얼마 가져왔냐? 이거 확인 작업 들어갔거든요. 너는 오늘 얼마 가져왔냐? 뭐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뭐 10,000원 가져왔다, 어떤 친구는 뭐 5,000원 가져왔다,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막 군것질하고 같이 가서 뭐 게임 막 오락실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더 받아온 친구들한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게임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전혀 사라지지 않는 어릴 적 그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어요. 소풍 가는 아침이었어요. 소풍 가는 날 아침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용돈의 금액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그래서요, 온 동네방네 소리소리 치면서 더 달라고, 돈 더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소풍 가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온 동네방네 소리소리 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소풍 안 간다고 막 소리치고, 이제 나 안 간다고, 나 안 간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나 소풍 안 간다고 막 울고 불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물론 제가 생각했던 용돈의 금액이 아니어서 속상했던 저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만큼 넉넉히 주지 못했던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모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못내 아픔이 있었을까. 그때는 철없이 정말 용돈 더 넉넉히 안 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 소풍 안 간다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철부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막 키집어 놓는 일을 했을까, 막 그런 후회가 되고, 후회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막 후회가 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프로세스 아닌가요? 과정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부지 같은 행동들도 있고 이런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잘못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되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프로세스, 과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론 쉼표가, 때론 물음표가, 때론 느낌표를 붙이면서 마침표를 향한 갈망의 마음으로 우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마침표를 찍을 때 그래도 내 인생 멋지게 살았노라 할 정도의 삶을 갈망하면서 우린 때로는 쉼표를 찍기도 하고 때로는 느낌표를 찍으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냥 쭉 물결 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멍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프로세스, 내가 마침표를 찍기 위한 갈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눈 가렸던 일들, 정말 부모의 눈을 가리면 되는 걸 알고 공부하는 척, 잘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눈속임만 했던 그 철부지 같은 행동들을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침표입니까? 아니요. 저도 역시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서 배우고 세미나 참여하고 제가 부족한 것들이 뭔지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정이에요. 저는 마침표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이 코넬리아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 뭐냐면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넘어져요.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죠. 그렇죠? 안 넘어져야 되잖아요. 제대로 온전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걷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은 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상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내 인생은 참 왜 그런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래요. 그런데 넘어진 채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냥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정말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인간이야 라고 내팽겨치고 정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사랑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그 갈망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 넘어졌을 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 일어나셔서 담대히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겪게 되는 아픔, 눈물, 고통, 이 모든 실패, 좌절의 시간들까지 또 철부지 같은 행동들, 또 부모의 눈속임을 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질,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움을 얻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넘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새로운 갈망에 반응하는 기쁨.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도대체 목사님은 본문 실종, 예.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자꾸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할까? 본문 실종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 왜 안 다루실까? 오늘 성경을 읽어놓고 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할까? 성경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되어 있습니다.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영어를 읽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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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뭘 더 해야 되나요? 아직도 뭘 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구원이 될까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 와닿습니까? 도대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뭘 또 노력하라는 건가? 뭘 또 하라는 것인가? 뭘 해야만이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내한테 그럼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 착각이었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것을 기여해야 되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던지냐면, 이 그러므로, 여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바로 앞에 내용이 중요하죠. 바로 앞에 내용이 있은 뒤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철저히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 그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보았어요. 그렇죠? 또 교회에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므로 반영,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이신지 서술한 이후에 뭘 도전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그분이 철저하게 낮으셨고 그분이 철저하게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게 시작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지는데, 어떤 거냐면 그 중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마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새벽이든 밤이든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함께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성도님 혼자 사는 집에 신방을 가야 될 때, 그럴 때 저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밤늦게나 새벽에 또 우리 교역자들 부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제일 편한 사람이 제 아내인데,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는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급하게 뭐 몸이 아픈데든가 급하게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 목사님 지금 와줄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대충 옷을 입고 아내를 막 깨우든지 아내를 해서 아내 같이 이렇게 가게 되죠. 예.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신방을 가게 될 때. 그나마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괜찮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만 놔두고 간다는 것이 못내 불안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만 놔두고 저와 아내가 단둘이 이렇게 새벽이든 밤 늦게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염려가 많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없을 때 또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또 아이들이 깨워서 괜히 깨가지고 무서워서 또 두려워하면 어떨까? 이런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항상 신신당부를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뭔가 이렇게 막 대책들을 세우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해라,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뭐 이런 거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마음이 쓰여요. 마음이 쓰여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향한 바울의 마음. 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부름만 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고, 정말 또다시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기를, 앞으로도 더 잘하기를, 내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죠.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아왔는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뭔가 문제의 조짐이 보인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계속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조짐이 보인 거예요. 다툼과 갈등과 나눔과 뭔가 이런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분열, 다툼, 갈등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목회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긴장을 늦추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이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도 큰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과 거룩의 삶을 꿈꾸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 정말 날마다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둔해지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 못하진 않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또 막 배우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사명을 꼭 붙들라고 얘기하고 영적 훈련을 늦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잔소리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계속 더 잘하기를 원해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정말 다시 또 얘기하고 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영어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시죠?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바울이 있을 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 싶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갈등의 요인이 계속 발생이 되고 서로 뭔가 티격태격 삐걱삐걱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또 이 부모가 있을 때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게임을 하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부모가 외출하면 축제입니다. 부모가 외출하고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시무룩해집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부모의 부재가 어쩔 수 없이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부재가 어쩔 수 없이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다 바래다주고 집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멀리 여행 갔는데 라면 먹고 갈래? 야릇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야릇한 분위기가. 뭐예요? 부모님의 부재가 결국 유혹의 요인이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심히 걱정하는 것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더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죠. 더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거죠. 역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말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저런 배경들 속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길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 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저는 도무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그러면 내가 뭘 어떤 더 기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그럼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닌가, 아직도 지금 과정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위해서 어떤 의미일까를 보니까 바로 영어로 보니까 walk ou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walk out, 이루라라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무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 아 구원받으라 하는 얘기로 듣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 내용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들도 정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뭘까?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지잖아요. 대단히 궁금해지잖아요. 'Wal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이 표현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약성경과 고전어를 가르쳤던 라이트풋 교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만큼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말 바울이 없다고 목회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해요. 아무 중요해요. 우리는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 다 용서하실 것이고 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뭐 다 걱정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구원의 어떤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일까? 부정하는 것일까? 아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신분에 부여받은 자로서 결국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경 써라. 긴장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신경 쓰셨습니까? 긴장을 놓치지 않고 더 구원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일과 거룩한 일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일들을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왜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면서 더 경건에 힘쓰고 더 예배 생활에 힘쓰고 왜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왜 성경을 필사하며 왜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Salvation,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ved라고 되어 있고 Rescued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Rescu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해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서의 건져짐, 구출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라? 이게 맞는가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데 여기 Work out your salvation 라고 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아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애를 써야 되는 건가? 아직은 그럼 덜 구원이 이루어진 건가? 라고 한다면 영어 표현이 바뀌어야 돼요. 영어 표현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work out이 아니라 work for your salvation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work out이 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져온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work out your salvation, 즉 이미 얻은 바 구원을 밖으로 표출해내며 살라는 거예요. 표출해내며. out, for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기여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밖으로 막 표출하면서 드러내면서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아 이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첫 시간에 이 의미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아 그래 나도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신경 쓰며 살아야 되겠구나. 좀 더 구원의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밖으로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표출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